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아는 신자들에게 이런 유의 말씀들은 약간의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인간 편에서의 정성과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받아내는 타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회가 심장치는 여기는 죄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와 상치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종교는 다름 아닌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기본 도리에 근거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이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당황스러움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런 당황스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법, 믿음의 원칙은 신약을, 행위의 법, 행위의 원칙은 구약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을 터부시하고 신약을 선호하는 마르시온 이단과 유사한 성향을 가졌던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은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니 당연히 우리의 죄와 무능을 드러내는 용도로 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이처럼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2절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강함하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했다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교리 하나로 붙들고 살다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한 가지 공식만으로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들이 성경의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내가 주는 땅에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해하는데 아주 부드럽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와 다르게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설 것이요 내가 주는 땅에서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배운 신학으로 이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성경 율법주의를 말합니까?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 것처럼 보이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가나안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장대함과 그들의 요새의 견고함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 가운데 없는 이 상 가운데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군대를 쳐부져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사건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은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8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자 했던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바산 옥의 군대와 헤스본 왕 시온의 군대를 진멸하심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위협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 본격적인 설교 형식의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선과 행위로 하나님으로 더 무엇을 얻어내는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마침내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서 이런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를 받은 이 신자의 마땅한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를 단순히 무슨 계명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는 책으로 단순히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넓게 보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안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뭘 가르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모세오경이 뭘 가르치죠?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지요?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우사를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낙심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칼빈 주석을 읽어보세요. 앞서도 제가 요약을 했지만 우리 인생들이 어떤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명시적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주셨지요?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율법 요구에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절을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7장에서 육체에 속한 신자의 그 탄식이 그 공고함이 얼마나 큰지를 토로하고 그런 다음 8장으로 들어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했고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설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해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이 말하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양한 법과 규정들과 삶을 위한 실제적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독교의 기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약속의 땅은 은혜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 대가로 주어지는가라는 의문입니다. 1절 말씀만 두고 보면 약속의 땅이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속의 땅은 율법을 지킨 대가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자체가 약속의 땅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실제로 순종을 요구하는 본문 1절의 명령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5장 31절에서도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히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선물이라 말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이 땅은 율법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둘이 상호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와 다르게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 4장 1절과 그 이하에 나타나는 율법 준수의 삶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와 동일하죠. 이런 걸 다 배우셨죠? 서신서를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앞에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이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고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은혜와 율법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느 한편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율법과 은혜와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율법과 은혜와의 긴장을 억지로 해소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구세대주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은혜를 배제한 채 율법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은혜와 율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억지로 우리의 머리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칼뱅은 신약시대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양심을 속박하는 율법의 권세가 없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법과 의식법에 속하는 율법은 폐지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폐지되었다. 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시민법이고 의식법인지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새 언약 하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의식법도 새롭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10절에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갈지 말라. 한 결의로 소와 나귀를 멍에를 씌워서 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단순한 시민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이 말씀에서 짝지어라는 이 말이 본래는 쉬죽은음이 함께 멍에를 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하리는 이 말씀을 율법과 은혜 어느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신자의 순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소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터이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다 청소해 놓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심이 우리가 행동해야만 되는 동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너희 앞서 싸우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산한 옥과 아모리한 시옹의 군대와 싸워서 동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얻는 땅은 어떻게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청소해 놓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밀한 분이신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치 한편으로 보면 내가 그 일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의 티를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세요. 그러면서도 마치 그 순종이 그 순종의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순종으로 취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인간의 책임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항상 어느 한쪽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해하는 이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떤 수단으로 주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의 수단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참여하지요? 믿음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이런 은혜가 급기야 순종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은혜의 선물과 인간의 순종의 요구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시편 44편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과정을 유익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 율법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과 율법 순종의 삶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동도 필요 없고 순종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민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의 땅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되 인간 편에서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어제 새벽 설교 때 했던 그 내용을 다시 좀 언급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했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외워야 될 암송 구절로 그냥 외웠어요. 저도 많이 외웠거든요. 외우긴 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14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매는 신자의 열심을 통해서도 맺힌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 요한 1서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이 말씀에 대한 마치 추석과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그분 안에 사세요? 사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정말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들,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명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 율법 지키지 아니하면 천벌 받는다.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위협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면 그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깨닫는 우리의 죄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명기 율법은 시내산에서 마치 법 조문을 받아올 때와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스라엘 민들에게 그냥 전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과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반추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들 염두에 두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직접 권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명기 법은 율법이라기보다 사실은 교훈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신학자 벤게메렌,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갔는데 제 처남 동서가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벤게메렌이 바로 거기에서 구약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분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분께 연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관심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기대를 율법과 규례와 율례 속에 열거하셨다. 잘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바알부호를 행한 그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역사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라는 이 말씀에서 산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엎드려진 이스라엘인들의 죽음과는 대비되는 말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불신앙의 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생물학적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라는 이 말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땅으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땅입니다. 교회 영역이에요. 단순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할 때 살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특별한 의미에서의 생명, 신약으로 말하면 영생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삶과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부패 현상이 난무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생명의 본질과 특성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떠난 영생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짓고 다닌다면 그것을 가리켜 영생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히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했던 옛사람의 행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성령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한 바로 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율법 순종의 삶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빗나갑니다. 늘 지우쳐요. 한번 되니까 늘상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삶은 영생의 열매, 즉 생명이 있다는 표시요 증거이지 영생을 소유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하지 뿌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은 뿌리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인은 은혜고 열매는 선행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은혜 없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자기 의에 가득한 우리가 자기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원리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을 행하게 되면 무늬만의 선, 체면상의 선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위선과 외식은 신앙인으로 행사하기 위한 자구책이요 은혜 없는 신자가 마치 내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자기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위선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낼 능력은 없는데 그런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니 위선과 외식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본문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어둡지 않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B라는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어떤 말씀은 참 감사하게 받지만 어떤 말씀은 간과하거나 적당히 구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지 사항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과 각종 전통의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특별히 초자연적인 것들, 부활, 천사, 이런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신학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잘 놓고 보시면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론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모세는 이처럼 성경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2절 말씀은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서 있는 현장 아닙니까? 결국 모세가 굳이 2절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1절에 사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순종을 유발하시기 위함이었고 인간 편의 수준으로 말씀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산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상속받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다른 백성과 비교해서 절대로 낫지 못했음에도 그들을 택하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약속의 땅은 누가 뭐래도 은혜로 주시는 땅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율법 준수의 삶이 마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가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언약 백성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땅을 취해야 되고 그 땅에서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율법은 언약과 약속 위에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약속을 위협하거나 약속을 없이하지 않고 또한 약속과 언약 역시 율법을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예정을 9장에서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는 1장에서 물론 말하지만 이방인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예정을 먼저 말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 교리를 아는데 우리 편에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는 삶도 없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선택은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명확하고 끊임없이 반응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만 있고 삶은 없는 신학자, 목회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강조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은혜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정말 입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졸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 과목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교수님, 제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레포트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학점이 이렇게 떼어지는 방법이 묘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안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낙심을 해가지고 갔는데 교수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누구하고 잠깐 방으로 오라고. 내가 여러 사정들을 쭉 살폈는데 그러면 이런 이런 과제를 내가 내줄 테니 이거를 해오면 내가 학점은 떼어는 주겠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기쁘겠죠? 그런데 입을 이렇게 싹 닫고 그 다음에 아무런 사례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시하시겠죠. 이런 원리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상은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64문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로 인해 무분별하고 방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제가 요리문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야,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홉 명의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문둥병자. 한 사람만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신자 안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선물과 순종에 대한 요구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3일 동안에 개강 심령수련회 말씀을 전한 일을 생각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 날에 개혁된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된 목사는 어떤 목사죠?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죄죽임의 삶을 실천하는 목사요? 자기 분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첫 번째 회심 이후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개혁된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의 경험 안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을 견지하는 그 원리를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과 목회의 근간으로 삼는 목사가 바로 개혁된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바른 삶, 바른 생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근년에 들어서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해서 톰 라이트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의 신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바울이 말했고 바울의 말을 종교역자가 이미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톰 라이트의 신학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칭의론을 허무는 아주 잘못된 신학사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학사상이 대두되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는 중심을 잡아가는 역사입니다. 추가 있잖아요. 추가 이렇게 중간에 딱 내려져 있는데 이 추를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단 한 번도 곧바로 중심을 잡는 적이 없고 이쪽으로 갔던 이만큼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이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거대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중앙을 가고 우리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르지 못한 길을 바르다라고 여기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난지를 잘 주목해 보아 오늘의 시대의 신학적 이슈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지를 그냥 막아내고 방어하는 것으로는 그냥 끝내지 않고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어 이런 잘못된 신학적 오류로부터 무지한 신자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톰 라이트도 오류를 범했지만 개혁신학을 한다는 우리들도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니 우리가 무슨 오류를 범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당장 계시겠죠. 어떤 오류를 범했을까요? 우리는 그토록 귀하다고 여기는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 진술은 잘 하는데 그 진술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들의 삶을 딱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진술하는 개혁주의 신학 교리가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그 오류와 잘못을 저와 여러분이 범한 거예요. 신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임종 직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것 밖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공적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른 신학에서 시작된 열매가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로 나타나지 않다면 바른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탁상공론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합신의 3대 이념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 이념이 구호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신학이 교회와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바름이 남을 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죽어자 하는 죄인들을 살리는 그런 신학인지를 여러분들이 꽃피어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될 그 책무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갈고 닦으신 그 신학의 내용이 교회와 삶으로 꽃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일 동안 부족한 사람의 설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 교수님들 또 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구현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좌한 종이 전했던 이 말씀 중에 오류와 잘못이 있다면 주께서 다 제거하시고 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교정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께서 채우셔서 이 귀한 내용이 바른 신학을 통한 참된 신학의 내용을 더 온전케 하는 그런 귀한 내용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교회를 귀한 학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